이사야 6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8절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나오죠.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 또 진흙과 토기장, 또 피조물과 창조주,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 신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관계죠. 근데 많은 신자들은 어떤 진흙과 토지장이다, 또 피조물과 창조주다, 이러한 관계보다는 자식과 아버지다, 이 관계를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과 아버지다는 이 관계가 진흙과 토기장이 또 피조물과 창조주 이런 관계보다는 뭔가 좀 그 하나님께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식이다, 아버지 자식이다, 이 관계가 뭔가 좀 친밀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관계지, 너 토기장이고 우린 진흙이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이다, 이런 관계는 뭔가 좀 쫙 멀어지는 그런 관계로 사람들이 자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흙과 토기장이 무슨 뭐 피조물과 창조주 이런 관계성보다는 자식과 아버지, 항상 이런 관계를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자식과 아버지라는 그 관계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걸 연상을 합니다. 아버지니까 자식을 사랑하겠지. 자식이 부탁하는 건 다 들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무슨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고 다도 때려주는 그러한 그 인자하신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진흙과 토기장이나 피조물과 창조주 이런 관계에서는 인자하신 아버지다, 이런 그 상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진흙과 토기장이나 피조물과 창조주 이런 관계라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하겠다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냐, 그걸 좀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흙이다, 내가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나는 진흙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로 만들었으니까 나는 뭐 만드는 사람이 시킨 대로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히 뭔가 시킨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관계보다는 우리를 자꾸 사랑해주는 그런 자식의 관계를 더 좋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히 자기를 진흙이나 피조물을 어떤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식이다, 이런 관계로서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요즘 신자들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아버지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토기장기로 언급을 하고 창조주로 그렇게 이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말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구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 이걸 보면 또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 관계를 한 길 더 추가해가지고 지금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 신자된 이스라엘 관계를 이스라엘가 지금 몽땅 다 끄집어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지능 나왔고 자식 나왔고 피조물 나왔고 뭐 백성 나왔으면 관계는 다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식과 아버지, 진흙과 토기장이, 피조물과 창조주, 왕과 백성. 이런 여러 관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를 생각할 때 이제 한 가지 실수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식이라는 자식과 아버지 관계를 더 좋아하는 것도 이런 실수 속에서 지금 그런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꾸 그런 하나님과 그 우리들 관계, 신자된 그 관계를 갖다가 자기 입장에 자꾸 그 관계를 생각한다 이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게 큰 실수입니다. 하기사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타락한 인간의 본래 모습이지만은 바로 그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그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모든 이유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버리게 되면은 백이면백 몽땅 다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자기 입장을 버렸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 입장을 버렸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눈이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자식과 아버지 관계로 볼 때에 이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면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자식인 우리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사람들이 상상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달려와 도와주고 달래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린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귀하신 존재다. 귀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자기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은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자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자식과 아버지, 또 진흙과 토기장, 뭐 피조물과 창조주, 백성과 왕 이러한 관계도 역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관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본문에 나와서 나오는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싶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표현들 이런 모든 것도 지금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식과 아버지, 진흙과 피조물 뭔가 자꾸 다른 그런 관계를 말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다. 이런 공통점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보면은 자식이 아버지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 의해서 아버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 의해서 자식이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만드는 것이지 자식이 아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흙과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토기장이가 일방적으로 진흙을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의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성과 왕이라는 것도 백성이 왕을 만들어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왕에 의해서 백성들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택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지금 초대가 되어진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자기들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항상 잊지 말기 바로 이겁니다. 우린 자꾸 평소에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았다. 이걸 뭔가 알아요. 이걸 알고 살아가면서도 뭔가 살아가다가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덜컥 발생을 해버리면은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한테 발생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문제가 없을 때는 예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잘 알고 살아가다가도 문제만 덜컥 발생되버리면은 그 내 문제 속에다가 하나님을 지금 불러가지고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도들을 굉장히 많이 시행합니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좀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가는 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사건을 좀 예로 들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요나서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다 잘 알 거예요. 이 요나서를 예로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요나서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가지고 니느웨에게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요나서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를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요나서를 어떤 식으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다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요나가 반항을 하고 안 갔다. 그리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 계심해가지고 벌을 내려가지고 요나를 물고기 속에 그만 삼키게 만들었다. 그러자 요나가 회개를 하고 다시 니느웨가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요나서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여기 인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발악할 때 안 가면은 하나님으로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요나서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요나서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요나서를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그 하나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마음대로 행동이 뭐냐면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먼 곳으로 도망을 치려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한 것은 지가 멀리 배 타고 도망쳐버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도망쳐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져 버리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신앙에 변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들쑥날쑥하는 게 그 우리들 신앙인데 우리가 살다 간혹 낙심도 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을 좀 믿기가 싫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기 싫어지고 뭐 하나님이고 예수고 다 싫어 다 싫고 그만 세상도 싫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단 말이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가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거 쓸데없다. 괜히 싫어, 귀찮을 때가 그게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그 끊으려고 하는 행동이 뭡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내가 교회의 발을 끊어버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요나서가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선지자인 요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도망친다 해가지고 끊어지거나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도망친다 해가지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요나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나를 선택하고 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지가 시려가 도망친다 그러면 끊어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했고 일방적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요나 앞에서 아무리 도망을 쳐도 하나님께서 그걸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바로 이 점입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멀리 도망할 때 풍랑을 만나죠. 풍랑 때문에 배가 파손될 그런 위기에 딱 부딪히니까 그 배의 선장에 뭐라 합니까? 혹시 우리 중에 신에게 죄 지은 자 있으면 나오라 이렇게 외치죠. 선장의 생각은 자기들 중에 누군가 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지금 벌을 내리려고 이렇게 풍랑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신한테 죄 지은 자만 찾아내가지고 이걸 처리해버려 풍랑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뭘 경험합니까? 죽음이라는 거. 이걸 요나가 경험을 해요. 그걸 경험한 요나가 그 뱃속에 기도한 걸 우리가 가져오면 지금 요나가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아무리 도망을 쳐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걸 요나가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맨날 도망을 쳐도 하나님 관계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진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요나 경험한 것입니다.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 이게 뭡니까? 수월이요, 지옥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요나에게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 이걸 경험케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로 끊어지는 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알게 하시고 또 인간 피해서 아무리 끊고 싶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고 하나님 부르시는 만큼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내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내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 그 증거예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스라엘의 죄 지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를 청나 돌이키라고 외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예요. 근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지를 못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이유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저 내가 멀리 피해버리면은 그것으로 그 명령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질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의 착각이었고 요나의 죄였고 이스라엘 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저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이라고 한 주, 그 주는 불렀지만은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몰랐습니다. 제물의 피에 담겨진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걸 전혀 모르고 그냥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부르면 다 되는 것 같았던 거예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부정한 자로, 자기를 더러운 자로 바라보는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게 주의 이름이에요. 피를 통해서 하나님 하는 일, 그 일을 아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부정된 자로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 받을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때까지 그저 할 일은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면은 그렇게 살면은 그것으로 자기들 할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크나큰 오해였고 이러한 오해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무진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부를지언정 주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불러주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기들 내 할 일은 그저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할 일이다 이리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세야 당시 이스라엘 모습 그대로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의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라는 걸 드리지만 이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지금 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봉사,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못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냐, 내가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예측하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하였더니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요, 요나가 하나님 시킨 대로 외쳤습니다. 시킨 대로 외친 말이 뭐냐면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0일 지나면 망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라, 이 말은 없습니다. 그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 말밖에 없어요. 망하니까 무너지니까 회개해라 이런 말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대로 40일이 지나 분명히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요나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너질 거 알았는데 자기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가 회개해가지고 굵은 배를 입고 하면서 그냥 그 대성통곡으로 온 나라가 회개를 해버린 거거든요. 이걸 본 요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얼마나 기분 좋노, 기뻐 뛰면 춤을 추겠죠. 그게 우리 생각인데 요나는 미련한지 어쩐지 몰라도 그 요나서 사항 1절 보면은요 심히 싫어하고 노하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것 같다고 굉장히 싫어하고 노했어요. 분노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요나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분노했냐, 그게 얼마 꼴보기 싫었는지 요나가 하나님 보고 참 나 죽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니에가 회개하고 저렇게 구원받는 게 나 꼴보기 싫은데 차라리 내가 막 죽고 싶다, 그 정도로 니니에 회개한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요나한테다가 박는 쿨을 갖다가 이 통해서 은혜를 가르칩니다. 햇빛이 쫙 비칠 때에 박는 쿨을 딱 준비해서 그늘을 딱 만들어주죠. 요나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근데 그만 하나님이 벌리를 통해서 박는 쿨을 시들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싫어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리는 그 박능꾼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저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명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 육축도 많이 있는데 그런 그들을 내가 아끼는 게 합당치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거예요. 그걸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지금 요나서 한 권 다 띄워버렸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회개하는 나라다, 이걸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무슨 뭐 이것저것 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하고 항상 회개하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아끼는 나라고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라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요나서의 요나에게 니네를 통해가지고. 요나가 생각하지 못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자기 관계를 이 사랑과 은혜라는 이 관계에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린 이스라엘이니까 선택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게 아니냐, 이것으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한 것, 이게 요나의 실수였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아끼는 나라는 항상 죄에 대해 회개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한 자로 보고 더러운 옷으로 보고 실패한 잎사귀 같은 그런 존재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아끼는 나라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들어가지고 요나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은혜지 어떤 민족이나 또한 그 너희가 하고의 행동이란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반 선택이 담기에는 은혜 관계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고 무너져야 마땅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알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식과 아버지, 진흙과 토지장, 피조물과 창조주, 백성과 왕, 이런 관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과 사랑,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러냈고 사랑을 했기 때문이지 결코 우리한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있고 더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지지를 않는다. 이것을 아는 자는 항상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의롭다는 것 이걸 알 수밖에 없고 언제나 죄에 대한 회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게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과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사야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9절에서도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염려히 기획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12절에서 여호와여 일이 이르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 이사야는 거룩한 성이 광해가 되고 예루살렘 황폐하게 되고 성들이 다 불에 타버린 그런 지경을 당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를 않는다는 것, 이걸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관계이지 이스라엘의 잘하고 못하고 이것을 유지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식이에요. 그 사람의 진흙이고 피조물이고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어제 잘 믿었다,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조금 잘한 그런 행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건 큰 착각입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다 해가지고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이것도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부르신 그 자식, 그 지는 하나님 맞는 백성,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백날 도망쳐도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내 쪽에서 하나님 싫다고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죽을 때까지 행복 속에서 모든 것 다 받고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살아가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마음도 일이 안 풀려갑니다. 그럴 때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가 내 쪽에서 여호와를 거부할 때 거부가 되어진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도망을 치고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 쪽에 나를 붙들고 있는 건, 이게 사랑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식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 진흙이고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 나를 붙드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보내서 그 피를 통해서까지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실체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과 사랑에서 하나님 관계 유지되고 있고 그걸 알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내가 뭔가 조금 잘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내 모습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자랑이라는 거, 이건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걸 알았을 때 그 모든 게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죄에 대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백성, 하나님 자식, 무슨 진흙, 피조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관계,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신으로 살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내가 뭔가 잘했을 때 유지되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못한 게 있으면 관계가 소멸되고
끊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하는 것, 오늘 말씀 통해 알게 하소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고, 자식이고, 진흙이고, 피조물이고,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반적 선택과 부르심과 붙드심 때문에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마음에 두면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